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다 사라진 이집트 항공 여객기는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TV 연설에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며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러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구조대는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66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관리들은 수색 작업이 카르파도스 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항공 MS-804편 에어버스 320기는 오늘 새벽 2시 30분 이집트 영공 16km 내로 진입할 무렵 11,275m 상공에서 관제국과 교신이 끊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은 사고기에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는 물론 이집트, 알제리, 수단, 차드와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캐나다인이 탑승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령 괌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에서 어제 B-52 폭격기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격기는 이날 이륙 준비 도중 기체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조종사 등 비행요원 7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앤더슨 공군기지 36항공단은 성명에서 B-52H 스트라토 포스트리스 한 대가 어제 오전 상시 폭격기 대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 도중 갑자기 불이 나 이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폭격기에 탑승해 있던 비행요원 7명이 안전하게 탈출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긴급 대응반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는 폭격기 잔해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항공기에 중국 전투기들이 가까이 접근해 자칫 충돌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중국의 J-21 전투기 두 대가 지난 17일 미 해군의 EP-3 정찰기에 15m까지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군 정찰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췄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당시 미군 정찰기는 남중국해에서 일상적인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남중국해에 대한 안보 현안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크메르어 방송이 입수한 지난 7일자 이른바 소치선언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 무역, 보건, 환경 문제 등에 있어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적용 시점으로 하고 있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와 아세안이 평등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측은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협력의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개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사이버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그러면서 ISIL이 사이버 공간에서 점차 암호 사용을 늘리고 있어 이를 해독하고 그들의 기도를 파악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ISIL 사령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만 ISIL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병력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페트르 파벨 나토 군사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아직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만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벨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At the same time, I would...
북한의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도발적 언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대북 압박이 완화되고 국제사회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동맹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북한을 고립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효율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월 발효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능과 권한을 18일자로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 등에 위임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두 명을 협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북한을 반대하는 책동을 하다 법에 걸렸을 것이고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 당인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트럼프 후보가 외국 독재자에게 기이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후보는 17일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제1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과거 김제일 위원장을 미추광이로 부르며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하지만 김정은과의 구체적인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People don't realize that. They are extracting vast.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가진 자신의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통제 불능한 북한 정권을 억제토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란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가 외국의 독재자들에 대해 기이하게 매료된 것 같다며 그의 외교 정책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해 김정은과 실제로 대화를 갖는다면 미북 관계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정치적으로 고립된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 정부는 18일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고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북 간의 직접 대화와 소통을 지지하며 이는 유익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 한일 동맹의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워싱턴 정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난 발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단체인 입소스가 공개한 조사에선 클린턴 후보 41%, 트럼프 후보 40%로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목표는 핵실험으로 세계를 협박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우린 이런 깡패 짓에 노란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앞세운 북한 정권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확고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 수뇌부를 고립시키는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17일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이 적대 세력들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대표는 북한의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대표는 대화는 당사국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제재 압력이나 일방적인 위협 아래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핵활동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활동과 핵위협을 중단해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메시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을 위해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동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 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군축조약 성안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룡해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이 탈북한 북한 고위층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아직 미혼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룡해는 딸 2명과 아들 1명을 뒀지만 아들은 지난 2013년 1월 사망했다고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인 아버지와 함께 지난해 초 북한을 빠져나온 이 탈북자는 18일 VOA에 최룡해 아들이 북한 인민보안성 부상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4년 1월 최룡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싱가포르 병원에서 거액을 들여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자는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최룡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인민보안성 관리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고 이미 북한 관리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직 미혼으로 최룡해 며느리라거나 39호실 근무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방북했던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도 김여정이 최룡해 차남과 결혼했다는 설이 유포된 건 오보이며 독신이라는 점을 김정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북자는 김여정이 2012년 2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1과 과장에 임명된 뒤 2014년 10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현지 시찰과 관람, 각종 대회 참가와 관련된 참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사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국 언론에 김여정이 행사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행사 조직과 관리 총 지휘 책임자로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의 고위급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거친 이 탈북자는 또 자신의 친구나 후배들이 김여정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함께 다녔다며 김여정이 복도를 지날 때면 학생들이 모두 비켜주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같은 반 학생들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학교에서 같이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김여정의 연애 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2012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 6개월짜리 특수반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 혹은 석사과정 학생 30명을 선발했는데 조선인민군에 복무했고 노동당원이며 키 175cm 이상의 준수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선발 조건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탈북자는 또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 이름이 주혜가 아니라 주은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앞서 2013년 북한에서 김정은과 리설주를 만난 미국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언론에 김정은의 딸 이름이 주혜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 북한의 권력 판도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최룡해, 황병서, 이른바 쌍두마차 체제로 개편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창현 국민대 교수의 분석인데요. 이 노동당은 최룡해가 맡고 군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관장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새로운 국가지도자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노동당 대회의 인사개편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55%가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대의 인사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당대회는 36년 만에 열렸지만 2010년과 2012년에 두 차례 당대표자가 열렸기 때문에 당대표자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했고 이번 인사는 2012년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 간부의 변동, 그다음에 내각이나 국가기관의 주요 인물의 변동을 반영을 해서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중앙위원회 선임되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50% 이상을 상회하는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국가 최고 지도자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노동당 제1비서직을 버리고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신설해서 위원장의 책임 순회가 됐기 때문에 국가기구에서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책을 만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어쨌든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런 국가기구의 신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당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했는데요. 앞으로 정무국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정무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정무국의 역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무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비서국에서 비서를 했던 또는 그는 비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정무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비서국에서 일단은 비서국에서 정무국으로 이름만 바꾸고 부위원장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과거에 국제 담당이나 간부 담당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과거에 비서가 했던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는 비서국 체제보다는 정무국 체제로 바뀌고 거기에 당의 부위원장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무국이 과거 비서국보다는 훨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용해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최용해의 비중이 좀 커지는 건가요?
이전에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정치국 위원으로 이제 강등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군의 황병서 총선지국장 그리고 당의 최용해 이 쌍두 마찰을 서로 견제하고 또는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쪽이 더 힘이 세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경쟁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국 위원과 정무국의 부위원장 직으로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앞으로는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강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러한 방향과 아울러서 지난 5년간보다는 훨씬 경제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리용어 외무성 부상이 외부상이 됐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리수용 전 외무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수용 외무상은 아마도 정무국의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국제 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외무상 국제 담당 정무국 부위원장과 이용호 내각 외무상 체제로 앞으로 이 대외 외교 라인이 짜여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라인이 되면서 이용호 외무상이 등장하면서 외무성 부상, 국제부 부부장 이런 층에 앞으로 50대의 젊은 층들이 새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인사 세대 교체가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이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설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도하지만 당대회 기간 중에 조용원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번 당대회를 6개월간 준비하면서 그 실무적인 책임 역할을 조용원 부부장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를 봤을 때 조직지도부의 조용원, 선전선동부의 김여정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당대회 실무 준비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용원과 김여정이 가장 주목받는 그런 차세대 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중앙위원이 됐는데요. 어떻게 실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당중앙의 중앙위원회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하거나 권력이 세졌다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 일을 하면서 업무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일정이나 홍보, 선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 기간 어쨌든 외부에서 볼 경우에 굉장히 실력자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상당히 살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서기실의 일부 업무와 선전선동부 업무를 같이 보면서 상당히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건강에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전문가 국민대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의 인사 개편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최원기 기자가 수고해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올여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래 지도자 연수를 받습니다. 미래 남북 통일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번 행사의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나눔운동과 한국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제5차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18일 VOA에 한국에서 선발된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 인솔자 등 15명에서 20명이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통일 준비, 네, 우리 역량 젊은이들이 좀 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라는 주제가 어떻게 여기 미국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하고 그 주요 기관들 IMF나 세계은행 통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 체제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은 3주 동안 워싱턴의 세계은행 IMF,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부터 우드로 웰슨 센터 등 민간 연구 단체들과 VOA 본사 등 언론사 조지타운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방문해 책임자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탈북 대학생들을 선발해 파견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은 VOA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세계적 안목으로 자신이 통일의 주체임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북하나재단의 역할이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 잘 정착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탈북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엘리트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더욱더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통일을 준비하는 담당자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탈북 대학생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에 일주일 가까이 머물며 유엔본부와 여러 국제단체들을 견학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견학뿐 아니라 자원봉사, 미국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며 지난 네 차례 연수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정말 새삼 이렇게 재평가해보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그 내가 나도 뭔가를 내가 다시 다음 한 단계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정말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든가 뭐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그 새로운 각오를 했다 하는 학생들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세계적으로 높이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더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다. 미국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나 대표는 실제로 이 연수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장기 유학생으로 미국을 다시 찾거나 미국 단체에서 인턴을 하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 대학생들이 직접 선진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을 보고 배우는 게 북한의 재건과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주의 수동 독재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대째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주권이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패밀리의 주권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탈북 대학생들의 정체성은 자유인권 민주주의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주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세계 시민의 하나의 안목을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그것을 다 현재 잘 배우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호주 이런 세계의 이제 선진국에 가서 그런 흐름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가는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승희 한민나눔운동 대표는 과거 한국의 대구 하나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탈북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하나재단과 손을 잡고 학생들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대표는 최근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인터넷에 연결할 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북한 대학생들을 직접 워싱턴에 초청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66명을 태우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중해에 추락했습니다.
예.
이 사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국민 소환 투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초근접 비행을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예.
이 소식에 이어서 또 미국 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CNN 등 미국 언론에서도 긴급 뉴스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집트 여객기 사고 소식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18일 어젯밤 11시 9분경에 총 66명을 태우고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비행 중이던 이집트 항공 MS-804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항공사 측에 밝혔는데요.
네.
이 사고 여객기가 항로 주변 어느 공항에도 착륙하거나 비상착륙을 시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중해에 추락한 것으로 관계당국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집트 민간항공부 관계자도요, 에어버스 A320,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가 그리스 카르파토스 섬 인근 해역에 추락한 것 같다고 이집트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셰리프 파티 민간항공부 장관은요,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테러 공격을 받아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강요가 테러 가능성도 언급을 한 상황이군요.
네.
혹시 지금까지 탑승자 신원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예, 기장하고 부기장, 또 객실 근무자 5명, 보안 담당 3명을 비롯해서 승무원 10명 외에 이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대부분은 이집트 또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AFP 통 통신이 실종 여객기에 이집트인 30명, 프랑스인 15명이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은 이들 두 나라 외에 탑승자들 국적이 영국, 벨기에, 이라크, 쿠웨이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차드, 포르투갈, 알제리, 캐나다 이렇게 12개 나라로 확인됐는데요.
예.
북한이나 한국 국적자 탑승자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이제 출발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교신이 끊겼다라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교신 장소가 지금은 어디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건 그 경위를 좀 전해드리면은요.
네.
영국의 가디언하고 미국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운항한 지 올해로 12년 된 사고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레이더에 포착된 지에 실종된 지점이 바로 지중해 상공이었습니다.
예.
이집트 당국은 사고 여객기로부터 구조 요청을 하거나 또 적어도 위험을 알리는 교신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교신이 중단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집트 관영 알라흐람 신문도요. 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사고기 기장이 조난 신고를 보낸 일이 없고 마지막 교신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10분 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집트군이 수색용 항공기와 해군 함정을 지중해로 급파했고요. 사고 지역인 그리스 당국도 항공기와 선박을 보내서 수색을 돕고 있는데요.
네.
사고 해역에서 커다란 물체가 떠다니는 게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기가 이륙했던 프랑스의 마뉴엘 발스 총리도 이집트 당국과 협력해서 사고 수습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집트에서 여객기 관련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집트 항공 소속기의 또 다른 여객기가 지난 3월에 공중 납치됐었죠. 당시 항공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에서 출발해서 수도 카이로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였는데요.
네.
납치범이 이 여객기의 기술을 지중해로 돌리게 한 뒤에 섬나라 키프로스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이후에 외국인 승객들을 인질로 잡았다가 탑승자 전원을 풀어주고 본인은 체포됐는데요.
네.
당시 납치범이 몸에 입고 폭발 위협을 가하던 데 사용했던 이 폭탄 조끼는 가짜로 밝혀졌었죠.
네.
자, 또 지난해 10월에는요.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당시 224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전해줬습니다만 브라질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문에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베네수엘라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 국민 소환 투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국제적인 산유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저유가를 비롯한 다양한 악재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권이 추진 중인 국민 소환 투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야권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현재 시각으로 어제 베네수엘라 전국 각지에서 경찰과 충돌했다고 LA 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주장이 경제난과 정치 불안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건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경제 위기 사태에 대처하자는 명목으로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이 비상사태가 발효되면서 군과 경찰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돼서 이른바 공안정국이 진행 중인데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어서 베네수엘라 국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
아, 또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야권이 장악한 국회는 정치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자취를 감추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에 엔리케 카프렐리스를 비롯한 야권 지도자들은요. 국민 총궐기를 통해서 포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야당이 모두 다 강대강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극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연대 조직인 민주연합회의는요. 지난해 12월에 경제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반정부 여론에 힘입어서 국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이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을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국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면서 이 마두로 행정부하고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경제난 속에 만성적인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고 또 야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 최근 정부의 치안, 식료품, 또 에너지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60일간 선포를 한 건데요. 이 비상사태가 다시 60일 동안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죠.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마찰을 빚었다고요?
네. 오늘 AP통신이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급히 타전한 데 따르면은요. 어제 남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해군 EP-3 항공기 주변에 중국군 J-11 전투기 두 대가 15m까지 접근해서 위험한 비행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15m까지 접근을 했다라면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해군 정찰기 조종사는요. 중국 전투기들이 너무 가까이 붙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 미터 급하강을 시도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았는데요.
네네.
이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항공기들의 경우 지상 교통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항공기 사이 거리가 수평 150m 또 수직 30m 미만이면 공중 충돌에 근접한 위험 상황으로 분류되는데요.
예.
하지만 또 군용기의 경우는 민간 항공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한 500m 범위까지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군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까?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 이해 당국자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이 영유권 강화 계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또 각종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중인데요.
네.
여기에 미국은 또 중국의 이런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달 초까지 최근 1년 새 3번이나 이 해역에 전함을 파견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예.
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중국의 항의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서 미 해군 EP-3 정찰기가 국제 공역을 비행하던 중이었고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미군은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했는데 중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요. 이 영어로 unsafe intercept, 그러니까 위험한 또는 안전하지 못한 가로막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미군에서 unsafe라는 용어가요.
네.
아군의 정당한 활동이 부당하게 저지당하거나 혹은 적대 행위를 당했을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따라서 미군의 대응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 지역에서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비롯한 미국 측의 기본 활동 방향이라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긴장감이 감돈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방해한 일이 지난 2014년에도 있었는데요. 2001년에도 있었고요. 특히 2001년 당시에는요.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했습니다.
예.
이때 중국군 전투사 그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중국이 어제 발생한 사건 직후에 미군의 이 지역 정찰 활동이 중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VOA 현지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노동 규정을 발표했군요.
네, 미국 연방노동부가 어제 새 노동 규정을 확정해서 공식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새 규정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당연히 뭐 노동자들은 반기고 있는데 부담이 커지게 된 고용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초과 근무 수당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먼저 좀 풀어볼까요?
네. 영어로는 오버타임 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했을 때 고용주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네.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네, 노동자들이 반길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새 규정이 시행이 된다면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 규정에 따르면은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이 연봉 상한선이 $23,660인데요.
네네.
새 규정은 바로 이 상한선을 $47,476까지 올립니다.
네.
따라서 당장 초과 근무 수당 수혜 대상이 한 420만 명 정도 늘어날 예정인데요.
네.
미국의 노동법은 노동자가 주당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배를 초과 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연봉 상한 기준,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받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23,660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그 미국 노동자 임금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많이 낮은 겁니다.
예, 예.
미 노동부 통계에서요. 지난해 미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연간 한 $42,000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 상한선은 그러니까 매우 낮다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왜 이렇게 낮게 잡은 겁니까?
예,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와 초과 근무 수당제가 도입된 게 지난 1975년인데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물가하고 임금은 올라갔는데 이 초과 근무 수당 연봉 상한선은 그만큼 올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1975년 당시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던 초과 근무 수혜 대상이 현재 이 7%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상한선을 크게 인상하는 규정이 확정된 건데요. 23,660달러이던 기존 상한선을 $47,476, 그러니까 두 배로 올리면서
네.
초과 근무 수당 수혜 대상도 전체 근로자의 한 35% 수준으로 다시 늘어날 거라는 게 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예. 이런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오는 12월 1일에 발효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 근무 수당 확대로 임금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강화될 걸로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노동자들은 굉장히 반길만한 뉴스인데
네.
이 추가 근무 수당 부담은 또 고용주들이 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 노동부가 새 규정이 시행되면은 10년 동안 120억 달러 규모의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는 고용자들의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거죠. 또 40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제한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거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또 고용주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거나
네.
월급제 노동자를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 세계 소식 또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1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 북도, 하늘이 모두 맑군요. 평양 최저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양덕은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1도, 역시 낮 기온은 30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주의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 사리원은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모두 역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6도, 심포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장지는 여전히 아침 기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3도 수준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2도, 평강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6도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만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한 편인데요. 1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파리발 카이로행 오늘 이집트 여객기 사고는 기술 결함보다는 테러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집트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셰리프 파티 이집트 항공장관은 사고기의 잔해를 찾기 위해 지중해를 대상으로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66명을 태운 이집트 항공 MS-804편 에어버스 320기는 오늘 새벽 프랑스를 떠난 지 4시간여 만에 이집트 영공에 들어설 무렵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국방장관은 여객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급선회와 급하강을 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P-3 오리온 장거리 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해 공중에서 수색과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령 괌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에서 어제 B-52 폭격기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격기는 이날 이륙 준비 도중 기체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조종사 등 비행요원 7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앤더슨 공군기지 36항공단은 성명에서 B-52H 스트라토 푸트리스 한 대가 어제 오전 상시 폭격기 대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 도중 갑자기 불이 나 이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폭격기에 탑승해 있던 비행요원 7명이 안전하게 탈출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긴급 대응반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는 폭격기 잔해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남중국 해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항공기에 중국 전투기들이 가까이 접근해 자칫 충돌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중국의 제21 전투기 두 대가 지난 17일 미 해군의 EP-3 정찰기에 15m까지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군 정찰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췄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당시 미군 정찰기는 남중국 해에서 일상적인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남중국해에 대한 안보 현안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크메르어 방송이 입수한 지난 7일자 이른바 소치 선언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 무역, 보건, 환경 문제 등에 있어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내일을 적용 시점으로 하고 있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와 아세안이 평등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측은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협력의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개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책임감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 중 하나인 베트남을 곧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사이버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그러나 ISIL이 사이버 공간에서 점차 암호 사용을 늘리고 있어 이를 해독하고 그들의 기도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ISIL 사령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만 ISIL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병력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페트르 파벨 나토 군사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아직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벨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